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그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여섯 번째이고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7월 29일에 월요일 날 그 수술을 했는데요. 그 수술 받기 전에 7월 28일 날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교우들께서 기도 순서,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수술이 끝난 후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우들이 함께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수술이 잘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아내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주 굉장히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기도를 보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다시 말해서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목사라든가 혹은 교회 지도자라든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들은 사실 고통 앞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자체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사람에게 부여받아서 감당하는 일인데, 그 감당하고 있는 일이 고통도 잘 견디고 참아내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내 직무를 잘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걸 잘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모두 함께 배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정도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이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에서 같은 마음으로 누가 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이라는 배를 타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구절,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제자들을 떠나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다가와서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거라는 겁니다. 2004년, 20년 전입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약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의 자연재해로는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신학자 데이빗 벤틀리 헐트는 자신의 책 바다의 문, 거기에 부제가 쓰나미가 몰려올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인용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한 스리랑카인 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이 스리랑카인 아버지는 굉장히 체구가 크고 힘이 셌던 사람인데 쓰나미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결국 아내와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인터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기자 앞에서 내 자녀의, 네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마지막 네 살 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컬랩스했다. 그냥 모든 면에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이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자 앞에서 절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바로 스리랑카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슬프겠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견뎌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위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은 그런 식의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20몇 년 전이지만 2001년 무렵이네요. 예. 20몇 년 전이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 하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럴 테스트를 치르던 그 장면,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럴 테스트를, 플로어 이그잠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험위원이었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의 교회에 어린 자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빠진 부부가 있다면 전도사님은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의 의도를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무슨 말로 그 부부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끝난 후에 그 질문을 던지셨던 그 시험위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목회 현장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서 그런 슬픔을 당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는 아무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어떤 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입을 닫고 있을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주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순간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다,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여겨진다면 다른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생에 대해서 좋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건 간에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인생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저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통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순간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인생 자체는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테니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바베큐도 하고 좋은 포도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농구 경기도 보고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어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예, 좋은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나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제가 앞서 말한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남자와 같은 그 남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갈 인생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냥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테니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포도주도 한잔하고 우리 가서 미식축구도 함께 보고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얄팍한 신적인 위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은 더 큰 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저는 아주 superficial divine comfort라고 했습니다. 얄팍한 신적 위로나 어찌 보면 나름 진지해 보이는 인생에 관한 통찰이 모두 효력이 없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배멀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속하고 싶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네. 결국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인의 또 다른 말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지 어제 제가 죄인이었다면 내일의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까?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할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고통당하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러한 권면을 가지고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전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되고 있어요. 자신은 감옥살이를 했고 39번씩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강물에, 강도에, 광야에, 바다의 위협에 배고프고 주리고 목마르고 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대단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지금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고통보다 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입니다. 고통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 있어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내가 말로 위로하지 않고 내가 내 곁에 있어 주려 한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에 공감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 또 다른 장면이 바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처음으로 친구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욥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욥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 아주 첫 번째 했던 일은 욥의 곁에서 소리내고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1회 동안, 7일 동안 욥과 함께 방바닥에,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7일 동안 그냥 욥의 곁에 있어준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친구들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때 당황합니다. 곁에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생생히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왜 고통당할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보려 하지만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고통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결국 불가지론이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답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불가지론과 신비는 좀 다릅니다.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서 그냥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땅바닥에 앉아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도 공감되지도 않는 위로를 건네는 그러한 것도 아닌 것, 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욥을 찾아왔을 때 친구들의 태도는 처음에는 옳았습니다. 많은 경우 고통당하는 이의 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깊은 침묵으로 욥의 고통과 슬픔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약해지고 누군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애태우며 함께 땅바닥에 앉아 침묵으로 그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알려주는 두 번째는, 그리고 더 큰 것은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책이 Radical Discipleship, 급진적 제자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급진적 제자도의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마지막 챕터, 10번째 챕터인가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제자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해서 처음에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의존이었습니다. Dependence, 의존하는 것. 여러분, 의존이라는 것은 제자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사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 사실 독신으로 평생을 사셨지만 그렇게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이셨어요.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여간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말년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고통이 없을 때는 알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의존이라는 챕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고통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때는 약해졌을 때, 고통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우리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참 제자도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내 몸과 마음을 의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나의 고통을 알리고 나누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우리가 예외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행동은 우리 모두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공동체가 함께 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화가 끝나면은 대화의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전까지 제가 이 형제와 나누었던 대화, 이 자매와 나누었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이 형제의 형편, 이 자매의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형제와 함께 했던 그 대화를 가지고, 그 대화 속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매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형제 자매의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이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벗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너희는 너희 가운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간에 그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제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는 바로 과부의 기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있기를 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에는 또 한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격려와 용기의 기도입니다. 이 격려와 용기의 기도는 아까 그냥 인생을 통찰한 사람, 우리 누구나 그냥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을 테니 지금 인생을 잘 살아갑시다. 힘들지? 같이 바베큐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즐기고 같이 산책하다 보면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용기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믿고 살겠다. 여러분, 시편 52편의 다윗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쫓기면서 당하는 고통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때와 시간을 지정해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특정한 때와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 드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해석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우리 인간의 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로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인간의 타이밍과 인간의 어떤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장 일어나면, 당장 확인되면, 당장 입증되면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간의 짧은 인생에 비추어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갖도록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배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통을 당했고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